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히면서 거룩함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40일을 보내는 것이죠. 사순절이 지나면은 그 다음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부활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기독교 절기 중에서 부활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부활이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신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활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고난 중간 한 주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40일을 이렇게 정해서 40일 동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큰 환란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요, 성경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죄로 얼룩져 있고 또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에 얼마나 죄가 물들어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죄가 많이 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 것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줍니다. 고통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선지자를 보내셔서 주의종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채워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할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전도 설교할 때 인용한 선지자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응답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2장 28절로부터 납니다. 구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을 쭉 가시다가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은 어두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 뭐냐면은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얼마나 놀란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예언에 이어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말씀을 주시거든요. 또 31절 말씀하니까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핏빛까지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는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 임하실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한 큰 환란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요 죄가 만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서 또 한편에는 죄에 대한 심판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엘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엘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 어느 왕 때일까요? 잘 모르실 겁니다. 여호람 왕 때입니다. 여호람 왕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이거 알면 정말 대단하죠.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여호람 왕의 아버지의 이름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성가대를 먼저 앞장서서 보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전쟁을 승리케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왕 다윗 혈통을 이어가는 그 왕인데 자기 아들 여호람을 누구랑 결혼시키냐면은 그 악나란 왕 아합 왕과 결혼시키는 거예요. 아합 왕이 악랄하지만 그 와이프는 더 악랄해요. 아합 왕의 아내 이름이 누군지 압니까? 누구요? 이세벨. 아, 참 대단하시다 우리 영주 권사님. 이세벨이죠.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그 여자의 딸이 아달랴예요.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바알을 숭배하고 아주 질이 나쁜 여자예요. 이 딸이 어디로 시집 와요? 남유다 왕가로 시집이 와가지고 다윗의 혈통을 잇는 그 곳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압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 내버려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유다가 급속하게 타락을 하게 되면서 이 아달랴가 혈통을 끊어버린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왕이 되면서 혈통을 끊어버려요. 다시 혈통을 이어가야 되거든 남쪽은요. 혈통을 끊어버린 무시무시한 일을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그 혈통이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남유다에 큰 위기가 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큰 환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든지 아니면 고통 가운데 깨닫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요, 대개 보면은 은혜 받고 깨닫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고통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낮아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고 겸손해지고 죽여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요엘서 1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에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농사가 완전히 죽을 쓰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겁니다. 요엘서 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슬프도다 이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과 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16절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대두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려도 가진 것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기 어려운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재난을 허락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죄로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죄가 만연하는 곳에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뭔지 압니까? 농사가 안 돼.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뭔지 압니까? 전쟁인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만연한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에 질문합니다.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느니? 이 땅이 썩어져가는 가운데 너 교회들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왜 너희들은 잠잠고 있느냐?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이 죄로 물들어서 회복불능의 상태까지 갈 때 성경에는 반드시 그때 심판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왜 잠잠게 있느냐 이거예요. 거룩하게 할 능력이 없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그 채찍이 날라온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의 세상을 보면은 정말 위험한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위험한 세상이에요. 평안하다 평안할 때 열멸망의 혼란이 온다는 그 말씀처럼 참 지금처럼 어려울 때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것도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먹는 것도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지금처럼 참 죄가 만연하고 지금처럼 사람들이 교만하고 지금처럼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조롱을 받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더 이상 교회가 역할을 못한다 할 때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경제를 흔들고 또한 전쟁을 해가지고 이 땅이 어렵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사회 전반적으로 미투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실제로 우리 눈앞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말 이 땅이 얼마나 죄가 만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 울지마 톤주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한 신부가 남수단에 가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때, 비록 저는 개신교의 목사고 그 사람은 신부지만은 암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헌신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정말 감동스럽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주의 종들이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는 그때 암이 걸려서 헌신한 그 선교사가 아니죠. 그 신부가 아닙니다. 그때 그 당시 있던 신부 한 사람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더거든요. 자원봉사했던 그 여성을 그렇게 성폭행하면서 괴롭혔던 그 일들이 신문에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습니다. 그 신부는 정의구현사재단 소속이라고 합니다. 어디 카톨릭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이거예요. 정말 종교계가 타락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외침이 우리에게 그렇게 즐거운 외침이 아닐지 모릅니다. 아,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 어떻게 큰 죄를 졌다고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반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요엘과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간 것을 말하면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너희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돌아올 시간이 남아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산 날보다도 앞으로 살 날이 더 짧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2018년도도 시간제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고 다음 주일에는 3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졌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얘기를 하죠. 힘이 없는 사람은 죄를 안 지느냐? 죄를 지으시는 환경이 안 돼서 죄를 안 지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면 우리나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될지 모르지만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바로 살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13절에 말씀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조건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거예요. 옷만 찢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어요. 우리는 옷 찢지 않죠. 우리 열받았을 때 이제 옷을 찢는데, 옷 찢었다가 하면 사람들한테 사람 취급받지 못하죠. 참 성질도 참 더럽다. 옷을 찢고 난리야. 그냥 저 사람 틀렸어. 욕을 먹으니까는 요즘에는 옷 찢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으면은 열받아서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옷을 찢는 겁니다. 슬플 때도 옷 찢고 회개할 때도 옷을 막 찢어요. 아, 저 사람 지금 회개하고 있구나. 예, 사람들에게 인정합니다. 끄떡끄떡 인정해 줍니다. 신앙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볼 때는 아니야, 너는 회개하는 게 아니야. 옷만 찢었을 뿐이지 회개하는 척하는 것이지 너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을 수 있는 회개가 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하니까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셨는지 누가 알겠느냐. 희망의 메시지죠. 우리가 진정 회개하면은 주님이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는 가정에도 평화가 오게 되고 일도 제대로 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내 회개를 받으셔서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는가? 나는 정말 회개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나 예수 믿겠어요, 할렐루야, 당신 용서받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천만의 말씀이야, 만만의 말씀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성이 없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누구 마음대로 용서받았어요, 누구 마음대로 당신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찢는 사람이에요. 그 뭐냐면 나를 내려놓고, 제대로 나를 내려놓고 주인이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죠. 예수를 진정 믿으면요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 가운데서 엄청난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요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게 임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한테나 임하시나요? 거룩한 영이 마음이 죄로 가득 찼는데 임하시나요? 아니거든요. 내가 진정 회개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는 거야. 성령이 오시는 거야. 내 마음에 거룩한 구속이 생겼기 때문에 성령이 거할 자리를 찾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죄된 자아로 가득 찬 그곳에 하나님이 거할 곳을 찾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진짜 예수 믿고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그때 마음은 열리고 성령님이 거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나기면서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진정 마음의 평화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의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방언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맞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방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맞는 걸까요?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저는 방언을 못하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거기에 맡기면은요, 방언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은 영적인 느낌이 살아나요. 안 그러겠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네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하면은요, 내 마음속에 아픔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요. 누가 나를 공갈 협박하면은요, 내 마음이 자꾸 눌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뭔가 모르게요, 흐르고 있는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은요, 내 안에 이제까지 느끼지 못한 새로운 느낌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평화입니다. 아, 평화구나. 걱정이 없어. 내 눈앞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내 마음에는 평화가 느껴지는 거예요. 당장 지금 경제가 엉망이고 전쟁의 위협이 오게 되는데도 마음엔 평안이 오게 되는 거야. 걱정이 없는 거야. 그리고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야. 아,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예전과 달리 기도가 너무 잘 돼요. 기도가 술술술 나와요. 내가 이렇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기도가 술술술 나올까? 그게 방언이 내 마음에 임했다는 거,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를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은혜로운 기도라는 거야. 듣는 사람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맞게만 그런 거야. 방언으로 기도해볼까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했더니 내가 뭘 알지 못하는 말들이 나오는 거야. 이게 뭐지? 그렇지만은 방언하면서도 내 마음이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고 하다 보면은 그 말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달라지는 거야. 내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야. 거기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수를 내가 붙잡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면서 꽉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잘 믿기로 결정하는 것은 나의 결정인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인 겁니다. 자유의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나 신앙생활 개떡같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말씀하더라도 나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것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더라도요, 자아가, 죄된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한번 해보겠다 마음 먹고요, 주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 은혜 더 주세요.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임하면은 이참에 아주 그냥 성경을 갖다 달달달달 그냥 읽어가지고 말씀 한번 좀 깊이 깨달아보게 이면서요, 이걸 꽉 잡고 애를 쓰며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가볍게 여기만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문을 열고 계시는구나. 이때다! 내가 주님을 잡고 한번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을 하겠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한번 나가버리라 할 때 이 죄악의 세력이 자꾸 방해합니다. 그걸 뚫고 나가는 사람이 생산인데 그 뚫고 나가는 것이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결단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은혜 받았으면 됐어, 남들보다 네가 낫다, 그만큼 받았으니까 그냥 괜찮아, 그리고 차차 은혜 받아, 앞으로 은혜 받을 기회가 많을 거야.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은혜 받는 거 까먹는 거 순식간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요, 엄청나게 죄와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죄와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면서 뚫고 나가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면서 주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데 내 심령이 주의 나라가 되고 내 교회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아메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12살 됐을 때 원인을 모르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리저리 진단을 해보면서 퇴행성 신경병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면서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의식불명에 빠져가지고 식문일갈이 되는 거예요. 12살 때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그 엄마가 2년째 되는 때에 자살을 기도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의사가 병든 아들을 돌본 일을 중단하고 아빠가 대신하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엄마는 식물인간 된 상태의 그 아들을 돌보지 않고 아빠가 대신에 돌보면서 이제 삶을 살아갑니다. 4년이 지나고 나서 이 아이의 의식이 돌아옵니다. 기적같은 일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아이가 의식이 돌아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몸이 움직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의식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 방법이 없는 거야. 이 아이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 의식이 돌아왔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입도 움직이지 않고 몸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식물일관처럼 있는 그 상태에 있으니까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흘러내면은요 9년이 다시 흐릅니다. 25살이 됩니다. 그때 그 간병인 중에 한 명이 버나라고 하는 간병인이 있는데 이 간병인이 가만히 보니까는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미세한 그 변화를 보게 되는 겁니다. 부모도 전혀 모르고 다른 사람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간병인이 그 미세한 변화를 보면서 부모를 설득합니다. 이 아이가 의식이 돌아온 것 같은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은 미심쩍지만은 그래도 희망을 다시 갖고 정밀 검사를 받아요. 정밀 검사를 받으면서 의사가 판정을 내립니다. 의식이 돌아왔다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마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이제 내가 의식이 돌아왔다는 것을 이제 주변에서 알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조금씩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의사소통이 된 겁니다.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의사소통을 하게 되지만은 놀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해요. 직장을 얻어요. 결혼을 했어요. 아,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마틴이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뭔지 알아요? 영어 제목은요, 고스트보이입니다. 유령소년. 자기가 누워있은 그때에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고스트보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말 책 제목은 고스트보이가 아니에요. 엄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거예요. 엄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겁니다. 왜 그런 제목을 달았냐면 의식이 돌아왔잖아요. 몸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 틀립니다. 엄마가 이제 자살 기도하고 다시 회복됐을 때 다시 아들을 돌봅니다. 너무 절망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랑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겠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화풀이를 남편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과 싸우는 소리를 이 아이들도 다 듣는 겁니다. 그 아빠가 너무 힘들고 화가 나니까 집을 나갑니다. 엄마가 혼자 남아있다가 누워있는 그 마틴에게 다가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해.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틴의 심정이 어땠는지 온 세상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엄마가 바라는 대로 해주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9년 동안 정신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의식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마치 식물을 대하듯이 감명인들이 대하기요. 어떤 감명인들은요 때리기도 하고 성추행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은 거예요. 환자 입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책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마틴이 누워있을 때 사람들은 이 아이가 의식이 없는 거로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성추행도 하고 엄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다 듣고 있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는 건 그냥 하나님이 무관심할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그냥 봐줄 거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괜찮다 그러면 하나님도 괜찮다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참다운 회개를 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절이 되면 나팔을 불어요. 그 뭐냐면 새날이 됐다는 겁니다. 나팔절이 새날이거든요. 나팔절 때 나팔을 쭉 불면서 이날이 새날이고 성회로 모이는 날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각자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 주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내가 살고 우리의 유익이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정말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이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시지만 원수마귀도 알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흔들리게 하는 그런 역사들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은 얼마든지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나의 삶의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을 이유들은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교회에 나와야 돼요.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돼요. 오늘도 대표기도 장로님 울며 울며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가지마는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고. 우리 가정에도 식구들이 이렇게 많지 않지만 참 아이들이 낳고 성장하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우리는요 고민하면서 애쓰면서 그 문제를 헤매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세월이 다 지나가고 자녀들도 내 곁을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끝까지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돌볼 길을 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를 나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에요. 어디서 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까? 물론 주님께서 어디 있는지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우리가 준비돼서 교회에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아프거나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어떤지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일 때 제 마음이 어떤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야 되나요? 질문합니다. 그런 질문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안 말씀하셔 그렇게. 이것 좀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 그거는 이렇게 제가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하셔요. 답답하죠. 뭐 사실은. 왜 그분이 떠나가야 되는지 물어봐도 하나님은 대답하는데 하여간 뭐 떠나는 현실은 분명합니다만은 안타깝죠. 안타깝죠. 마음도 아프고 그뿐이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분명히 말씀하시기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요. 세월이 지나면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군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여야 돼요. 모여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는 모이라 그러잖아요. 15절에 모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6절 말씀은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들을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러분 젖 먹이가 교회 나오는 게 급합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야.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교회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나와야죠.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모인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제주도로 갔어요. 전도사 때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갑니다. 제주도를 가는데 뭐 쉬운 여행은 아니에요. 관광 여행사 등에서 스케줄을 잡고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저는 스케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썼어요. 근데 그 여행 기간에 주일이 껴있는 거예요. 뭐 여행 가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사 청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아, 전도사님 주일을 지키셔야지 신혼여행 떠나는 동안에 이렇게 주일을 안 지키시면 되겠습니까?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참 분간은 안 되지만은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는 진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때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신혼여행 가서 거기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되는 건가요? 정답이 없는 거죠. 사실은 정답이 없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결단 내렸냐면은 신혼여행은 중간에 오지 뭐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냥 왔어요. 예배드렸어요. 교회에서. 다음에는 정말 제대로 한번 여행을 다니긴 다녀야 되는데.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모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회로 돌아오라는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잘 지키시고 우리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참 뭐 가정생활을 잘했다라고 장담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애들한테 가끔가다 하는 얘기 있어요. 내가 그래도 그만큼 살아가서 아빠 덕인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뭐 제가 뭐 돈을 많이 줬겠습니까? 뭐 항준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는 니네 아빠가 목사니까 너 옆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믿음 생활 잘했지. 그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야. 그 다 복이야. 아멘. 또 그 얘기 하시네. 또 그 얘기 하시나 그래요. 저는 믿어요. 하여간 뭐 억지로 끌려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 교회에 섬기면 복 받는다 이 얘기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회는 모여야 돼요.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가 성회를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갑시다. 그냥 흘러보내는 사순절이 되지 않고 처마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주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1분간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죄가 많이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정말 우리가 주께 돌아오고